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월요일 VOA 저녁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북한과 이란 등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김정은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협력과 관련한 서한을 보냈느냐는 질문에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나라도 미국이 가진 걸 갖고 있지 않으며 특별히 출시를 앞둔 새로운 검사 장비가 그렇다고 강조한 뒤 북한과 이란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있어 우리는 돕는 일에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이 어려움에 처한 상태라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 이란 그리고 많은 나라들에 대한 우호적인 손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들에 있어 우리는 도울 것이고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각각 3만 5천 명과 400명을 넘었습니다. 미국은 어제 약 9천 명의 신규 감염 사례가 보고되는 등 수도 워싱턴 DC를 포함한 50개 주 전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 환자가 3만 명을 넘은 것은 지난 1월 첫 환자가 나온 이후 두 달 만으로 중국과 이탈리아에 이어 확진자 수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이상이 뉴욕주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주와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가 요청한 연방정부 차원의 중대재난지역 지정을 승인했습니다. 한편 미국 내 많은 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식료품 교환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라는 자택 격리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 190개국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0시 기준으로 전체 환자와 사망자는 각각 32만 명과 14,000명을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에서 8만 1천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중 3,2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탈리아는 5만 9천여 명의 환자 중 5,400여 명이 숨졌으며 이는 중국을 수월한 수치입니다. 스페인은 2만 8천여 건, 독일은 2만 3천여 건, 이란은 2만 1천여 건, 프랑스는 1만 6천여 건이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가 입국 제한과 전국 봉쇄령을 내리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환자 64명 가운데 14명이 해외 유입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신규 확진자 64명 중 해외 유입 관련 사례가 14건으로 21.9%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3건은 공항 등 검역 과정에서 나왔고 지역별로는 유럽이 6건, 미주 8건이었습니다. 정은경 한국정부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시급하지 않은 해외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입국 시 의심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검역관에게 자진 신고해 검역조서와 자진 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어제부터 유럽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를 상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역 강화 방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올림픽 연기를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고 NHK 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모리 요시로 위원장은 오늘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도쿄올림픽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아프가니스탄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폼페오 장관은 오늘 사전 예고 없이 아프간 수도 카불에 도착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과 그의 라이벌 압둘라 압둘라 전 최고 행정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VOA 세계 뉴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한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VOA 뉴스 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북한과 이란 등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협력할 뜻을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과의 관계 복원 계기가 될지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나라들을 돕기 위해 1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북한과 이란 등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 등 어려움에 처한 나라들을 돕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김정은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협력과 관련한 서한을 보냈느냐는 질문에 많은 나라들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If they need help, we'll give them help. There's nobody has what we have, especially with the new tests that are coming out. North Korea, Iran, by the way, and others. We are open for helping others.
그러면서 그 어떤 나라도 미국이 가진 걸 가지고 있지 않으며 특별히 미국이 개발해 출시를 앞둔 새로운 검사 장비가 그렇다고 강조한 뒤 북한과 이란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있어 우리는 돕는 일에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이 어려움에 처한 상태라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And it's a very serious time and North Korea is going through something. Iran is going through something very very strong. We let Iran is really
지금은 매우 심각한 때이며 북한은 어떤 일을 겪고 있고 이란도 매우 매우 강력한 무언가를 거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과 이란 그리고 많은 나라들에 대한 우호적인 손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t's really a glad hand. It's all it is to North Korea, to Iran, and to many other countries. And we're working with, as the doctor can say, we're working with.
미국은 각 나라들이 처한 문제에 대해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고 있는 나라가 140개가 넘는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 그리고 많은 나라들에 있어 우리는 도울 것이고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한 협력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세계 지도자들과 관여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한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미 정부 고위 관리는 21일 VOA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협력 의사를 전달해왔다는 북한 측 발표를 확인했습니다. 이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친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제 지도자들과 관여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소통을 계속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전달된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이용해 우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지에게 보내온 도널드 트럼프 미 합중국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에서 북미 관계를 추동하기 위한 구상을 설명했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관련해 북한과 협조할 의향도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최근 의사소통을 자주 못해 자기 생각을 알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국무위원장과 긴밀히 연계해 나가기 바란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친서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특별하고도 굳건한 친분을 잘 보여주는 신뢰라면서 김정은 위원장도 친분 관계를 확언하고 대통령의 따뜻한 친서에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제1부부장은 다만 북미 관계를 두 정상 간 개인적 친분에 따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면서 공정성과 균형이 보장되지 않고 일방적이며 과욕적인 생각을 거두지 않는다면 두 나라의 관계는 계속 악화일로로 줄다름질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 사이에 역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평행이 유지되고 공정성이 보장돼야 두 나라 관계와 그를 위한 대화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두 나라의 관계가 순애들 사이의 관계만큼이나 좋아질 날을 소원하지만 그것이 가능할지는 시간에 맡겨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최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등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는 지난 1월 8일 김 위원장의 생일에 맞아 보낸 축하 서신에 이어 올 들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과의 관계 복원 계기가 될지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친서로 미북 간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협력 대북 제안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 여부는 남북한과 국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정상 간 친서가 교환된 것 자체는 저희 정부로서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 이제 남북관계 발전이나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 일관되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코로나19 관련 이제 방역 협력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향후 이제 국내 상황이나 북한 상황, 그런 국제사회 지원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관계를 추동하기 위한 구상을 전했다고 밝힌 대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자문연구위원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받아들일 만한 제안이 담긴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향후 미한 합동군사훈련 재개 등 상황 전개에 따라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친서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반도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행동으로 평가하고 북한도 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대선 이후에 향후 북미 회담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게 북한이 그동안 요구했던 새로운 셈법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한반도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상황 관리용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고요.
김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김 위원장과의 특별하고도 굳건한 친분을 잘 보여준다면서도 두 나라 관계와 발전을 두 정상들 사이의 개인적 친분 관계로 섣불리 평가해서도 기대해서도 안 된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도 트럼프 대통령 친서가 북한의 전략적 오판을 차단하기 위한 용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김 제1부부장의 담화 내용은 물론이고 북한이 지난 21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틀은 유지하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여정이 담화 발표 거기에 대한 반응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그 미사일 실험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여전히 미국과의 대화의 틀은 깰 생각은 없지만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그다음에 현재 기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김 교수는 또 김 제1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친서에 반응을 보인 것은 다분히 김 위원장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국내 정치형 행보로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나서며 한껏 과시했던 리더십이 협상 교착이 길어지면서 효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전달을 공개함으로써 김 위원장의 권위를 다시 세우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설명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협력 제안에 대해선 엇갈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교착상태에 빠졌던 한반도 상황에 긍정적인 외교적 변화의 전조가 됐던 것처럼 전 지구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Something could be in the works as far as using the crisis, the global crisis over this pandemic as some way.
델러리 교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북한과의 모종의 협력을 향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은 물론 한국도 협력의 틀 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북한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자국 내 확진자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이 단기적으로 다른 나라의 방역 지원 제안을 수용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인 조성열 박사는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자신들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강화해줄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방역 지원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나라들을 돕기 위해 1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취약한 25개 이상의 나라들을 돕기 위해 3,700만 달러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개설한 웹사이트를 통해 미 국제개발처가 관련 활동에 나섰다면서 지원금은 보호장비 제공 등에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제개발처는 보도자료에서 미국 정부가 세계보건기구 등 여러 기관들의 이 자금을 제공해 25개 나라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지원 대상 25개국에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파키스탄, 태국, 베트남, 몽골, 네팔, 짐바브웨, 이라크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위험에 처한 나라들을 돕기 위해 국무부와 국제개발처 예산에서 최대 1억 달러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무부가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의약품의 국제 운송을 용이하게 했다며 여기에는 기증받은 구호물자 17.8톤을 중국 후베이성으로 수송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지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해 미국 시민들의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이란에 대해서도 인도적 지원과 의료 장비 제공을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국무부는 지난달 28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명의의 성명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이란 국민들을 돕는 건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웹사이트에 북한에 대한 지원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은 지난 18일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미국이 이란과 더불어 북한에도 인도적 지원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과 이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면서 그중 일부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북한인들과 이란 국민들 모두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폼페오 장관의 대북 지원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묻는 DOE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제안 내용과 북한의 응답 여부 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DOE 뉴스 함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국제 인도주의 지원과 구호 활동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각국의 국경 봉쇄로 지원이 어려워지고 국제 봉사대원들이 안전을 위해 철수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 산하 해외 파견 봉사단체인 평화봉사단이 단체 설립 이후 처음으로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철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조디 올슨 단장은 이번 주 성명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활동과 이동이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단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0개 개발도상국의 2년 계획으로 파견돼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던 7,000명의 봉사대원들이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미국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1961년에 설립돼 세계 141개국에 23만 5천 명을 파견해온 평화봉사단이 활동을 멈춘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 평화봉사단의 도움을 받았던 한국이 자체 설립한 국제원조기관 코이카도 19일 42개 개발도상국에 파견된 1,500여 명의 단원과 가족을 전원 일시 귀국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국제협력기구도 15일 안전을 이유로 66개국에 파견된 봉사단원 1,800명의 일시 귀국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파견 봉사단원들은 대부분 빈곤 지역에서 교육과 농업, 의료, 기술 지원 등을 하고 있어서 수위 지역 주민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국제인도주의기구와 구호단체들도 잇따라 직원들의 여행을 제한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하면서 지원활동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연간 수천만에서 수억 달러의 예산을 운영하는 멀시코와 Save the Children, Relief International, CARE 등 대규모 국제단체들은 직원들의 안전과 주재국의 조치로 활동과 출장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가 현지 활동에 타격을 주지 않길 바라지만 현지 관계자들에 대한 훈련과 회의, 전략개발 사업, 물품 공급에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가 국경을 봉쇄하면서 내전과 정치적 박해를 피해 탈출하는 난민들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기구 최고대표는 19일 성명에서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각국의 노력을 이해한다면서도 이런 조치로 망명을 위한 길이 폐쇄되거나 난민들을 위험한 상황으로 돌아가도록 강요하는 결과가 초래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17일 가뜩이나 내전과 자연재해, 기후변화로 인도적 위기를 겪는 나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얀슬레가 부대변인은 이런 나라들에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계속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며 전 세계에서 인도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extremely important that we continue the life-saving work in these countries and that we sustain the humanitarian.
세계 빈곤국 가운데 하나인 북한도 예외가 아닙니다. 북한 당국이 거의 두 달째 국경을 폐쇄하면서 유엔 등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들의 방북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대북구호단체인 미국 친우봉사회 다니엘 야스퍼 워싱턴 지부장은 앞서 BOA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방북 지원 활동을 잠정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 결핵치료 활동을 하는 유진벨 재단과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등 단체들도 방북이 지연돼 환자들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직격탄을 받으면서 유엔의 대북 인도적 지원 모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20일 현재 올해 대북 지원 모금 목표액 1억 700만 달러의 10%인 1,070만 달러만 모금됐습니다. 이 중 53.4%를 제공한 한국을 제외하면 공여국은 스위스와 독일 두 나라에 불과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공여국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이런 기류가 계속되면 올해 유엔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 등 각국 정상은 전시 상황 돌입을 선언했고 민간 제조기업들도 의료물품 생산에 돌입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 통계에 따르면 20일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진 사람이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난해 12월 31일 처음으로 발병을 보고한 후 약 석 달 만에 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같은 호흡기 계열의 전염병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스로 인해 770여 명이 숨지고 중동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에 감염돼 약 850명이 사망한 것과 비교할 때 엄청 빠른 속도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겁니다. 특히 발병 초기 중국에서 사망자가 대량으로 발생한 뒤 최근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하루 새 4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는 등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상황은 전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Yeah, I look at it. I view it as a, in a sense, a wartime president. I mean, that's what we're fighting. I mean, it's a very tough situation here.
어떤 의미에서 자신은 전시 대통령이고 우리는 싸우고 있으며 그만큼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유럽 각국 정상들도 현재 상황을 전시로 인식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8일 대국민 담화에서 현 상황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맞은 가장 큰 위기라며 국민들이 연대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Deswegen lassen Sie mich sagen, es ist ernst. Nehmen Sie es auch ernst. Seit der deutschen Einheit. Nein, seit dem Zweiten Weltkrieg.
이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런 상황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Nous sommes au début de cette crise. Je rappelle aux Françaises et aux Français en début de semaine, nous avons pris des mesures exceptionnelles.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할 때 대비해 국방 물자 생산법을 발동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We'll be invoking the Defense Production Act just in case we need it. In other words, I think you all know what it is.
한국 전쟁 당시 제정된 국방 물자 생산법은 대통령이 민간 부문의 생산에 개입해 필요한 물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별개로 실제 민간 부문에선 벌써 의료 물품 제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춘은 지난 17일 2차 세계대전 당시 총기와 탱크 등을 제조하며 미국을 지원했던 미국 자동차 업체 GM사가 이번엔 중국 공장에서 했습니다. 다른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포드사는 최근 성명을 발표해 산소호흡기나 다른 기기와 같은 물품 제조를 포함해 어떤 방법으로든 정부를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앨런 머스크는 19일 트위터를 통해 산소호흡기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면서 즉시 만들 수는 없지만 어느 병원에서 필요하냐며 이를 생산할 뜻을 밝혔습니다. 유럽 민간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의 유명 명품 업체 루이비통의 모기업인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는 프랑스에 있는 자사의 향수, 화장품 제조시설에서 손세정제를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포도주 업체인 페르노 리카는 미국 공장에서 손소독제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보리스 존슨 총리가 롤스로이스 등을 포함한 60여 제조업체에 산소호흡기와 같은 필수 의료장비 생산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20일 관영 노동신문을 통해 감염증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조건에서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전염병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다시 한번 확진자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 주변에서 지하시설이 추가로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가 밝혔습니다. 앞으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이 시설의 목적을 밝혀야 한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는 20일 상업용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영변 핵과학연구센터에 인접한 노동자 주거단지 분강의 한 언덕 밑에서 미확인 지하시설 UGF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38노스는 분강 근처 저지대 언덕의 모습을 총 7장의 위성사진을 통해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에는 지하시설의 흔적이 없다가 2004년 3월 1일자 사진에는 언덕의 서쪽 측면으로부터 터널 굴착을 시작한 점이 드러났다고 38노스는 밝혔습니다. 또 10m 넓이의 터널 입구가 완성되기까지 2년이 걸렸으며 이와 동시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동쪽으로 약 97에서 100m 떨어진 L자형 건물 뒤쪽에서 추가 터널 굴착이 진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두 개의 작업은 언덕 아래에 적당한 크기의 지하시설이 건설됐음을 암시한다는 분석입니다. 38노스는 영변 핵시설 내에 이 같은 지하시설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수십 년간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영변의 미확인 지하시설들 중 하나를 발견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38노스는 이번에 포착된 지하시설의 목적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주거지역 내 지하시설이 특이한 일은 아니고 저장시설이나 민간 방호용 혹은 다른 위험성이 없는 목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해당 시설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선이 관측되지 않는 점과 지하시설 내부의 공기를 환기시켜줄 외부의 공조시설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이 지하시설이 저장소 혹은 민간인 보호를 위한 민간용 목적인지 아니면 북한 영변 핵단지와의 인접성을 감안한 핵 관련 시설인지를 단정짓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지하시설이 북한 핵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는 아무 증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핵시설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근처에 같은 우려를 촉발할 수 있는 다른 지하시설들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영변 핵시설에 관한 비핵화 합의에 대한 검증 조항을 마련할 때 이 지하시설과 인근에서 발견된 다른 시설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이 올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미국 언론에 특별 기고문을 올렸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 초 예정됐던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했지만 다른 연합훈련들은 유엔한 조정을 통해 계속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정경두 국방장관은 19일 미 국방정보매체 디펜스닷컴에 올린 한국전쟁 70주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이란 제목의 특별 기고문에서 미한 동맹에 기반한 양국 군당국의 협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먼저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강력한 군사력으로 지원하기 위해 철저한 영원한 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양국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했지만 계획된 다른 연합훈련들은 규모와 방법의 유연한 조정을 통해 계속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달 초로 예정됐던 미한연합지휘소 전반기 훈련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정 장관은 현재 미한 당국이 한국군이 이끄는 연합 방위체제 구축을 위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작권 전환 노력의 일환으로 미래 연합군 사령부의 완전한 작전 능력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응 역량에 대한 평가가 올해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적시에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전례 없는 수준의 예산을 투입해 주요 군사 역량을 개선하고 있으며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과 미국은 연합 방위체제를 유지할 것이며 전작권 전환 자체는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 보장을 포함한 연합 방위태세와 동맹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 정 장관은 두 나라가 지금까지 공정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수준의 방위비 분담을 유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 협상에서 양측이 윈윈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상호 신뢰에 근거해 긴밀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 외에도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된 조건과 토지와 건물 형태의 기여로 보다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가 유지되도록 연간 약 7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미한 양측의 방위비 분담 협상이 또다시 결렬될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밖에 정 장관은 미국과 한국은 안전한 동맹의 맥락에서 주변 국가들과 안보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임시 유예하기 위해 보다 큰 이해의 틀에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제재를 철회하고 과거의 관계 회복을 위해 일본과 논의하고 있다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위한 이 문제에 만족스러운 결론을 내리기 위해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요구하는 한국 최대의 교역 파트너라면서 그러나 안보 문제는 확고한 미한 동맹의 기초에 다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뷰어웨이 뉴스 이존입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이 합의 없이 끝난 것과 관련해 한국의 입장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 협상 결과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유감스럽게도 한국 국방에 미국 납세자들이 기여하는 가치에 대한 미국과 한국 간 이해에 간극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려면 그런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에 도달하기 위한 한국 측의 더 큰 집중과 유연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한 동맹의 중요성 그리고 4월 1일 주한 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거의 절반에 대한 무급 휴직을 앞둔 상황에서 새 SMA의 긴급성을 감안해 미국 협상팀은 4일간의 회의를 하기 위해 비상 상황 하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최근 합의 없이 끝난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주한 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 휴직이 사실상 적용될 것으로 보고 대비 태세와 동맹 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20일 VOA에 7차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합의 타결이 불발됨에 따라 사실상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 문제가 현실화됐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번 협상 결과에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양측의 입장차가 매우 크고 무급 휴직 적용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무급 휴직이 적용되면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기간과 맞물려 타결 전망이 더욱 어두워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계속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 교착 기간이 길어진다면 기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틀이 아닌 양국 입법부 차원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야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정치적 문제가 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관련 보도가 사실이라면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미국 측이 과도하게 압박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기억하는 한 지금까지 미국 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만큼 거친 협상 전략과 발언, 벼랑 끝 전술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리스 전 정책기획실장은 한국의 총선 기간이 겹치는 만큼 무급휴직이 적용되더라도 당분간 협상의 진전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미국 역시 11월 대선 기간이 끝날 때까지 협상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협상이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버나드 협상이 끝난 뒤 국무부가 한국이 더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무급휴직에 따른 대비태세 악화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It doesn't address the potential hardship of a furlough. And impact on readiness that a furlough would cause.
특히 한국의 조건부 임금 선지급 제한이 대비태세의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음에도 미국이 거부한 건 무급휴직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매우 중요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양국 경제에 미치고 있는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무급휴직은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압박을 주는 불만족스러운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At least a temporarily uncertain economic future.
게리 세이머 전 대각관 대략 문제는 이미 실무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결국 양정상의 결단에 달린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수로 인해 대선에서 패배할 가능성까지 부각되면서 당분간 이 문제에 집중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f he mishandles coronavirus, he will be defeated in November.
세이모 전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이 의외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다시 실무급의 협상의 결정권을 맡기게 될 경우 합리적 선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는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은 전염병과 관련한 통계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의사 출신 탈북민이 밝혔습니다. 1980년대 북한 전체가 전염병에 크게 시달렸을 때도 사망자 수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20일 현재 3명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들에 대한 격리 조치를 해제했다고 관영 매체 등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한 명도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전염병 예방과 관련한 위생상식들에 대해서 잘 알고 이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위험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24만 명에 달하며 사망자 수도 1만 1,000명을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병지 중국과 국경을 접한 북한에 감염증 환자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 황해도 해주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로 근무했던 탈북민 마태 김 씨는 북한이 전염병과 관련한 통계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1988년부터 홍역이 발생해 북한 전역이 비상상황이었지만 정확한 사망자 수를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망자도 이색적이지만 그게 제한되어 있죠. 네. 강연자를 통해서나 좀 배포되는데 강연자를 통해서 다 정확하지는 않죠. 나쁜 소식은 절대 쓰지 않는 게 북한 언론이기 때문에 이 언론이 따로 움직이는 게 민주사회하고 다르죠. 아무래도.
북한 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았다면서도 마스크 미착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금지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개학 추가 연기 등 감염국의 버금가는 특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마태 김 씨는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전염병 예방과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염병이 돌면 정부에서 위생선전이라는 지침이 내려와 전염병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알리고 이후 위생강령을 통해 주민들을 모아놓고 강연의 형식으로 위생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0년대 후반 홍역이 돌았을 당시 자신도 20일간 병동에 격리된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중반 동구권 사회주의 체제 붕괴 이후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과의 교류가 축소되면서 북한 내 의료보건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나 UN 그다음에 또 일부 중국에서 들여오는 의약품을 가지고 이 운영이 간선이 됩니다. 북한 보건 시스템이 지금.
마태김 씨는 북한에선 최신 의약품이나 의약기기를 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과 달리 사회 자체가 시스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전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의료체계는 고위층과 군대를 중심으로 운영돼 일반 주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건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규입니다.
한국 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조만간 유럽 이외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 강화 방안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한국 정부는 주한 외교단에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행사를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에서 오는 입국자의 비중이 커지면서 유럽 이외 지역의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미국을 포함한 나머지 국가의 위험도가 유럽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유럽 이외의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코로나19의 확산 동향, 국내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검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윤 반장은 23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정세균 총리가 유럽의 다른 지역의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며 조만간 검역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현재 유럽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수 진단 검사를 미국발 입국자 등에 추가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는 것은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현지 시간으로 22일 3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급속도로 증가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의 감염자 수는 8만 1,432명인 중국과 5만 9,138명인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미국 등 유럽의 지역을 방문했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뒤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2일 0시부터 23일 0시까지 하루 동안 생긴 신규 확진자 64명 중 해외 유입과 관련한 사례가 총 14명으로 신규 확진자의 21.9%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방역당국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유럽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뒤 확진된 사례가 6명, 미국 등 미주에서 입국한 경우가 8명 등입니다. 이 가운데 내국인은 13명이고 외국인은 1명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2일 한국으로의 입국자는 약 1만 명이었고 이 중 내국인이 약 7,200명, 외국인이 약 2,500명입니다. 윤태호 반장은 23일 0시 기준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64명인데 대해 2월 29일 909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하루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인지 세 자릿수인지는 큰 의미가 없고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돼야 안정기로 접어들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이에 앞서 22일 주한 외교사절단에 15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주한 외교사절단에 리셉션 등 외교 행사 개최를 당분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한국에 체류하는 각국 국민도 이에 동참하도록 홈페이지와 SNS 연락망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또 주한 각국 대사관과 국제기구 등 136개 전 주한 공관에 외교 공한을 보내 자국민 참여를 독려토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을 폐쇄한 지 50일이 넘었습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도했는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기사가 처음 실린 것은 1월 22일입니다. 이 매체는 당시 국제면인 6면에 중국 우한에서 신종 전염병이 발생했다며 중국 정부의 대응을 보도했습니다.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점차 기사 수가 늘었습니다. 1월 26일에는 방역 대책을 촉구하는 기사가 실렸고 28일에는 관련 기사가 3건이나 게재됐습니다. 그러다가 1월 말 북한이 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하면서 기사 수와 비중이 급속히 커졌습니다. 1월 30일에는 노동신문 1면에 국가 비상 방역 체계로 전환됐다는 소식이 크게 실렸습니다. 이어 2월 1일에는 방역 조치에 따르라는 사설을 1면에 게재하는 등 총 4건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당시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위생방역체계가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된 데 맞게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철저히 막기 위한 사업들을 강도 높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노동신문과 중앙방송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목되는 건 위생선정과 관련된 보도입니다. 노동신문의 2월 1일 게재된 사진을 보면 평양 평천구역 미래종합진료소에서 흰색 가운을 입은 의사가 20여 명의 주민들에게 뭔가를 설명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탈북민 출신인 한국의 김흥광 NK 지식인연대 대표는 이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일종의 주민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선전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 급성 전염병이 발병을 했거나 또 여러 가지 그 좋지 않은 병들이 창궐했을 때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의학 상식 이런 것들을 알기 쉽도록 해주는 홍보 사업이나 같은 건데요.
위생 선전은 평양은 물론 전국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신문은 2월 21일 위생 선전 사업을 줄기차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위생 선전 사업에 보건 일꾼 69만 명이 동원됐고 연 7,396만 명의 주민이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동신문과 중앙방송의 보도 태도가 과거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에 비해 적극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지난해 5월 북한에서는 돼지에게 치명적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내부적으로 이런 사실을 쉬쉬하고 있다가 6월 10일 비로소 노동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생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돼지열병은 그 후 북한 전역으로 확산돼 평안북도의 경우 돼지가 전멸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반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로 보도하고 있다고 한국의 북한 전문가인 곽길섭 원코리아 대표는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으면 사람 간에 전염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코로나는 사람들이 치명적으로 이제 죽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또 속도도 빠르고 사람들 간에 전염되는 단계가. 그래서 요거는 일단 북한에서도 노동신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 국경도 뭐 가장 먼저 폐쇄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동신문이라는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보도가 많아지고
북한은 아직 단 한 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춘복 북한 보건상이 지난 2월 18일 조선중앙방송에 나와 밝힌 내용입니다.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방심해두거나 각성을 놓쳐 한두 명의 감염자라도 발생한다면
그러나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당국의 발표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3월 13일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은 발병 사례가 있다고 꽤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you've seen the public statements by North Korea that they claim that they have no COVID-19 cases.
영국 BBC 방송도 북한에 확진자가 있어도 검사 기구가 없어서 이를 제대로 검진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과 중앙방송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아예 다루지 않는 분야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안입니다. 북한에서는 1월 말 중국과의 국경이 봉쇄되면서 압록강 대교를 비롯한 10여 개 북중 출입로가 차단됐습니다. 그러자 양국 간 물자 흐름도 끊겨 400여 개 종합시장과 장마당 물가가 급등했습니다. 특히 쌀과 강냉이, 밀가루, 식용유 등 생필품 가격이 오르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 지인들과 정기적으로 전화통화를 하는 김은광 NK지식인연대 대표입니다.
저랑 어렵지만은 전화를 통화한 북한 내부 통신원들의 경우에는 북한 주민들이 심정이 이렇다고 합니다. 뭐 굶어 죽거나 병 걸려 죽거나 죽기는 매 한 가지니까 모르겠다. 이제 뭐 잡아가든 안 가든 난 밀수를 해야 되겠고.
그러나 노동신문은 장마당 물가 동향이나 주민들의 불만 그리고 당국의 대책 등은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자기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 가격이 오르자 북한 내부에서는 민심이 나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월 말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고 리만건 노동당 조직 지도부장과 박태덕 당 부위원장을 해임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당조항위원회 정치국은 리만건 박태덕 당조항위원회 부위원장들을 현직에서 해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리만건과 박태덕의 해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 간부 양성 기지에서 부정부패가 발생했다고 언급한 것이 전부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이유로 사건을 일으켰는지 기본적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에서는 상부에서 기사를 어떻게 쓰라는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기자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북한 전문가인 곽길섭 원코리아 대표는 말했습니다.
지침 정도가 아니고 보도 전체 방향까지 전체 세부 디테일한 내용까지 이런 방향에서 하고 누구를 만나고 해서 다 콘티가 내려오죠. 그러면 이제 그걸 다시 실무자 입장에서 그걸 다시 기한을 해서 다시 올려서 다시 그거를 조금 보완해서 결론까지 보는 거거든요. 북한의 모든 보도는 다 각본에 짜여져서 하는 것이다.
노동신문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2월 22일 모두가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자는 제목의 기사에서 야외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은 나라 앞에 죄를 짓는 행위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재룡 내각 총리는 물론 일반 주민들도 2월 중순부터는 흰색과 검은색, 파란색 마스크를 착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월 말 정치국 확대 회의를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또 3월 9일에는 함경남도에서 실시된 화력 훈련을 지켜봤는데 공개된 사진을 보면 장군들은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3월 17일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의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AP통신 평양지국장을 지낸 진리 윌슨센터 국장은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마치 신처럼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Treated like they're above the human population and they're treated like they want people to think of them as almost godly. And so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관영 매체는 코로나 전염병 사태와 관련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북한 매체가 과거와 달리 적극적인 자세로 전염병 사태 동향과 손 씻기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전염병 사태를 일반 주민의 입장이 아닌 정권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이라는 지적입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계속해서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33년 3월 23일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 폐기됩니다. 바이마르 헌법은 1919년 독일 혁명에 의해 독일 제정이 붕괴한 후 국민의회가 바이마르에서 가결 공포한 독일 공화국 헌법을 말합니다. 이때 헌법 제정이 논의된 도시의 이름을 따서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독일에서는 혁명이 일어나 군주제가 붕괴하고 공화국이 탄생했습니다. 신생 바이마르 공화국은 의회를 소집하고 새로운 헌법을 공포했는데 바이마르 헌법은 당시 가장 진보적인 헌법이었습니다. 이 헌법은 독일의 첫 민주주의 헌법으로서 국민 주권주의를 바탕으로 기본권과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여성의 참정권과 투표권을 보장했습니다. 또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삼으면서도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어긋나지 말아야 하고 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경제적 조건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도 했습니다. 사회권적 기본권 조항을 처음으로 헌법에 넣어 복지국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이었던 것입니다. 바이마르 헌법은 비록 1933년 나치 정권으로 인해 그 실효성을 잃었지만 근대법상 처음으로 소유권의 의무성을 강조하고 생존권인 사회권적 기본권을 헌법에 도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1932년 나치당이 제1당이 되고 그 이듬해 수상에 취임한 히틀러가 1934년 재상 겸 총통이 됨으로써 바이마르 공화국도 해체됩니다. 1775년 3월 23일 미국 독립운동 지도자이며 정치가인 패트릭 헨리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연설을 버지니아 리치몬드의 한 교회에서 행합니다. 10년 전인 1765년 영국 정부는 인지세를 제정했습니다. 인지세는 그 전까지 제정된 어떠한 세금 제도보다 식민지 사람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이 법은 식민지인들에게 언, 문서, 심지어 카드놀이에 사용되는 카드 한 장 한 장에도 모두 인지세를 물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미국 주민들은 세금을 내기 거부했습니다. 식민지의회는 영국의회가 식민지인들에 대해 어떠한 세금 제도도 만들 권리가 없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극도로 분개한 식민지인들은 영국 인지사무소를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식민지인들 중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식민지의 통치를 스스로의 손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영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길 원했습니다. 이들은 인지세야말로 여러 가지 세금 제도 중 가장 극도로 식민지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후 미국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영국의 폭정에 항거하고 그들의 권리를 주창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들의 권리를 위해 활동해오던 패트릭 헨리는 1775년 3월 23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연설을 한 것입니다. 영국의 미국 식민 정치에 대항해 목숨을 다해 싸워야 한다는 패트릭 헨리의 이 연설은 다음에 1776년 미국 독립으로 이어집니다.